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틸러슨 장관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미북 간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어 목적의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새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산 타격미사일 JSM과 F-15기에 탑재하는 미국산 JASSM입니다. JASSM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00km로 일본 니가타현에서 북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을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접근하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사흘간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과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오늘도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만 30개 지역에서 시위가 보고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태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서안지구에서는 시위대와 이스라엘군이 충돌하는 등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터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동 지역이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의 지위 등 많은 문제들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음을 권고할 것이라며 미래의 EU와 영국 관계 등에 대한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만났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인 정부군과 반군의 포로 교환 논의에서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군사 공격이라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카 항공이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해당 지역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1에서 1.5m 사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미국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고려 옵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ough as a general matter, the issue of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s not on the table until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방침에 이미 동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한이 미북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라브로프 장관이 틸러슨 장관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국영뉴스 RIA를 인용해 7일 보도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에 대해 틸러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의 최근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being a part of the Olympics in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1988년 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순위라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is our top security priority. If for some reason we found
이어 미국인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중대한 위협에 빠졌다고 판단될 시에는 크게 우려할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위협적 언행을 비판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뒤로 돌리라면서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말과 행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rough both its words and actions threate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시점상 문제라고 위협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끊임없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운반수단 추구를 뒤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relentless and unlawful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must be reversed.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는 북한 정권의 압박을 늘리기 위해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As the Secretary said, diplomatic options remain viable and open.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외교적 옵션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평화적인 비핵화의 길을 찾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군사공격이라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f that were the only way necessary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arrying out a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
크루즈 의원은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군사 공격은 최후의 옵션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북한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I believe, the most dangerous place on the planet right now. Kim Jong-un is unstable. He's megalomaniac.
이어 김정은은 불안정하고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지난 수년간 이뤄진 미국 정책의 실패로 인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6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각종 위협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가졌다며 어떤 위협도 북한의 위협보다 중대하거나 임박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를 억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written publicly urging a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that entails imposing.
이 모든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는 테러 지원국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undoubtedly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cknowledging that is part of.
아울러 이번 행정부의 재지정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is encouraging is the Trump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made some meaningful progress with China.
이어 북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여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계속 추진돼야 할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어서 이 북핵 문제 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아예 중국이 북한 문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미중 관계가 기복이 잦은 것 같군요. 언제는 좀 원만해 보이다가도 금방 갈등을 빚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예.
이 그때만 해도 두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미중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삐걱대는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죠.
예, 두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과 대처, 해결 방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입장차가 큽니다. 최근에는 경제와 교육 부문에서도 마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 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자 중국은 미국이 국제조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높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이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 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 앞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도 입장 차이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히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은 아예 중국이 북핵 문제의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자다 이런 비난을 했네요.
예, 톰 커튼 의원이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예.
코튼 의원처럼 노골적인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 코튼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바란다고 2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다며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코튼 의원은 최근 미국 언론에 뭐 다른 이유로도 거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차기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코튼 의원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예.
이 최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물러날 경우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그 자리를 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
그 경우 코튼 의원이 폼페오 국장의 후임으로 CIA 국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현안과 관련돼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가령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입장이 그렇고요.
네.
또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 미북 간 대화 등 북한 문제 전반에서 입장이 뚜렷이 대비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 조정이 임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예, 이 정적왕 부부장이 중국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 내에서 선제 타격 등 대북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소방 외교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 부부장의 이번 방미는 특히 북한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때 이루어져서 주목됩니다.
예, 사실 세계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예,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국 굴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미중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북한 핵 문제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죠. 아메리카 항공이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세계 각국 항공사들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주변국은 물론 국제기구에도 통보하지 않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전 세계 민간 항공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카 항공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비해 이미 지난 5월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항공의 로스 파인스타인 대변인은 6일 VOA에 미국에서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고 한국과 홍콩 노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지나는 특정 영공을 피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고 바뀐 항로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올 한 해에만 총 15차례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항공이 조치를 취한 5월 한 달에만 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신형 지대공 요격 유도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항공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의 마크 모리모토 대변인은 7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전 조치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민간 항공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상의 안전 수위를 유지하며 운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모든 항로를 운행하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7일 VOA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자사 소속 항공사의 항공기는 1년 이상 전부터 북한의 영공을 피해왔다며 현재도 계속 해당 지역에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는 매일 각 항로를 평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순전히 예방조치 차원에서 일본에서 출발하거나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기 항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일본 영해 상공을 지나는 항로를 피할지 여부를 매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항공 안전과 안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국가,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영내 모든 미사일 시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각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항공편 승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BOA에 현재 상황을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며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항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항공도 계속 현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항공기는 마찬가지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은 7일 BOA에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북한 영공은 물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주로 이뤄진 중국, 러시아 인근 동해상으로 항공기 운항을 전면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한항공은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항과 항공 변경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빛 확인 등과 같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장은 관계기관이나 당국, 종합통제센터로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라 운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항공은 지난 7월부터 서울 로스앤젤레스 노선으로 가는 자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했으며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북한 인근의 자체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를 발사할 당시 대한항공과 홍콩 캐세이 퍼시픽 등 다수의 민간 항공사 여객기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북한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쏜 광명성 4호 이후로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교역 관계를 잇따라 단절하면서 북한 무역 총액이 1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 때문에 북한의 전체 교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 단절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hilippines and Taiwan have suspended all trade with North Korea. Singapore, formerly North Korea's seventh.
헤일리 대사는 필리핀과 타이완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었고, 북한의 일곱 번째 교역국이던 싱가포르도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면서 안보리의 제재를 넘어선 추가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외에도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줄이거나 단절한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수단, 태국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 교역 관계를 끊은 나라는 알려진 것만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BOA가 이들 나라들의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들 나라들과의 교역 총액은 약 1억 2,51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당장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 무역 규모가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들 나라들 중 가장 많은 교역 액수를 기록한 나라는 무역액 약 4,900만 달러에 달하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교역 액수를 기록했는데 북한은 2016년 한 해 29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고 4,679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무역 수지로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4,3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태국 다음이자 전체 다섯 번째로 높은 북한 교역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1,615만 달러, 수입액은 2,882만 달러로 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단 수입액이 더 높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타이완이 각각 1,299만 달러와 1,26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며 7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고 말레이시아는 472만 달러로 전체 나라들 중 24번째를 나타냈습니다. 또 수단은 16,000 달러로 74위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대북무역 규모 총액이 1억 달러가 넘고 북한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된 곳도 4개 나라나 되지만 전체 교역액수로 비교할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약 65억 달러. 이들 나라들의 무역 단절 조치가 북한 무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6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무역 대부분이 중국과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2014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90.2%를 차지한 데 이어 2015년 91.3%, 2016년 92.7%로 점차 증가하는 등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상당수가 올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였는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였습니다. 또 의류가 25.8%였고 철광석과 아연 등 광석류가 8%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과 해산물 등은 지난 8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의해 전면 금지됐고 섬유는 다음 달인 9월 2375호에 의해 금수 품목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를 동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철저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반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에 따라 각 기관에 전파한 공고문은 모두 3건입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7일 공개된 중국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외국전가국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들을 공식 문서에 담아 각 기관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노동자 숫자를 제한하도록 한 공고문입니다. 국가외국전가국이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공고문 1호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총 건수는 결의 2371호 채택일을 기준으로 더 초과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건수를 넘어선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 신청서는 승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됐던 결의 2371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고문을 통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이 내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문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이행 보고서가 2371호에 따른 것인 만큼 한 달 뒤 채택된 결의 2375호가 명시한 노동자 관련 추가 조치 사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고문 40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등 광물과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무부는 8월 25일 북한 출신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합작 기업 등을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 47호를 발표했다고 중국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2371호 이행보고서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을 겨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맞춰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6자회담 재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편 관련국들이 국내법에 근거해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와 지난해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군이 최전방 부대에서 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매우 다양한 음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송출된 음악은 1980년대 인기가요였는데요. 이른바 걸그룹 등 신세대 음악도 등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 국군 심리전단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북 확성기를 통한 한국가요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송출한 가요는 가수 박미 씨의 날 보러 와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0여 곡을 북한 지역에 송출했다며 이 가운데 날 보러 와요가 14회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날 보러 와요는 1980년에 나온 곡으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날 보러 오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대표곡인 거위의 꿈과 나훈아 씨의 부모는 8번이 각각 송출돼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출시된 거위의 꿈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거나 묶이지 말고 당당하게 벽을 넘어 꿈을 펼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나훈아 씨의 부모는 1979년에 출시된 가요로 부모님에 관한 정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다린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 북한의 네 번째로 많이 송출된 음악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 밖에 태진아 씨의 잘 살 거야 조영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안은 오래된 노래뿐만 아니라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총상을 입고 망명한 북한 군인이 병원에서 즐겨 듣는다는 소녀시대의 노래 소원을 말해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올해 많이 송출된 노래들은 최전방의 북한 군인들을 의식한 듯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펼치라는 내용의 가사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송출됐던 거북이의 비행기, 양희은 씨의 네 꿈을 펼쳐라 등도 꿈과 희망을 담은 가사들이었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프로그램 성격과 종류, 청취 대상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휴전 후 수십 년 동안 방송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방송을 재개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하루 2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구성된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정식 확성기는 10k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인 정대한 씨는 VOA에 북한군인들이 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거나 세상을 달리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북방송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막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처음 나온 군인들한테는 공포스럽기도 하겠죠.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좀 무서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신세대 병사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며 한국 사회를 더 동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씨는 하지만 북한 군인들끼리 자기 생각을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나마 대부분 그런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경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복적인 음악을 통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년, 2년에는 그걸 거부감을 갖지만 3년, 4년, 5년을 들으면 밤마다 들리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음악이 밤마다 들리면 처음에는 그냥 가락을 듣고 흥얼흥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조심하는데 이게 한 1년, 2년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꿈이 뭐야? 왜 저런 노래를 하지? 그러니까 왜 날아가고 싶다고 해? 날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초적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북한군인 출신 탈북민은 확성기 방송을 들으면 제대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을 정도로 감성과 이성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한 씨는 자신의 주위엔 방송의 영향으로 탈북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선에다가 이렇게 수화기를 연결하면 가끔씩 한국에서 하는 그 대북 방송이 들린대요. 그걸 듣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국경 쪽으로 해갖고 중국으로 도망쳐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은 과거 대북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방송이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박 위원은 음악이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며 즐거움과 쾌락 등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의 음악을 듣는 북한 병사들의 뇌에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나 북한 군인들이 즐거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과 정확한 정보, 비정치적인 일기예보 등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석경 교수는 다양한 음악을 통해 북한 군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꿈을 꾸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사회나 외부 사회의 실체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음악을 해도 되는 사회. 그게 나도 저기 가 볼 수 있게 가면 어떤 사회가 저기는 어떤 사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요 송출 실태를 공개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중부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망명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관련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선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수뇌부를 더 자극해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첫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걸로 양측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고요. 미국 연방의회가 어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협상 첫 관문을 통과를 했군요.
네, 브렉시트, 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지난해부터 유럽의 최대 현안인데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지난 6월 이래 약 6달 만에 협상 1단계를 오늘 타결했습니다.
예.
예,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이 관련 문서에 서명한 뒤에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상이 타협에 도달했다,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메이 총리는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1단계 협상 타결을 기반으로 향후에 진행될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예, 메이 총리는 이제 무역과 안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려움을 겪었던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걸로 양측이 보고
네,
있습니다.
6개월여간에 걸친 협상에서 이제 타결된 1단계 이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돈 문제와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예.
예, 이걸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돈 문제부터 보면요. 영국이 EU를 탈퇴하지만 회원국으로서 내기로 했던 분담금은 다 내고 가야 한다는 게 EU 측의 입장이었고요.
예.
예, 영국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 양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오늘 1단계 협상 타결을 선언한 건데요.
네.
예, 영국 신문인 가디언은 350억 파운드에서 390억 파운드, 그러니까 미화로 약 470억 달러에서 530억 달러의 뜻을 모은 걸로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쟁점이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합의가 됐을까요?
네, 유럽 연합 안에서는 이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 또 어느 나라에 정착해 살든 경제 활동이나 의료 복지 혜택에 차별을 받지 않는 이 복지권 등을 통틀어서 EU 시민권이라고 규정합니다.
예.
예, 그런데 영국이 EU에서 나가게 되고 되면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 거주자들, 또 반대로 다른 EU 국가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예.
예, 양측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네.
예,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은 약 300만 명. 유럽 대륙의 다른 EU 회원국에 살고 있는 영국인은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밖에 어떤 쟁점에 합의를 했습니까?
예, 국경 문제도 쟁점이었는데요.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지금은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브렉시트 이후에는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영국 정부는 이곳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앞으로도 국경 통제를 크게 강화하지는 않기로 합의했고요. 또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국인이지만 앞으로는 EU 시민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예, 이제 굵직한 현안 몇 개에 대해서 이제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메이 총리 말처럼 무역과 안보 현안의 양측이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두 가지 현안 모두가 양쪽 입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EU 측을 대표해서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은 이혼 그 자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와 일본이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했군요.
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회담을 통해서 경제연대협정 EPA를 공식 타결했다고 NHK방송,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예, 외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화회담 직후에 일본과 EU가 손잡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만들 거라고 현지 매체들에게 밝혔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맺은 경제연대협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오는 2019년부터 일본과 EU 회원국들 사이에 사고 파는 물품 또 용역 등에 매기는 관세 90% 이상이 없어집니다.
예.
예, 특히 EU 쪽에서 보면 일본에 물건을 팔 때 부과받던 관세 97%가 폐지되는 건데요. 매년 약 10억 유로, 미화로 12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절약하게 됩니다.
예.
예, 그만큼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유럽 상품과 용역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유럽산 와인과 치즈, 가죽 제품 판매가 늘어날 걸로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예, 일본 측에서는 주로 자동차나 전자 제품의 혜택을 보는데요. EU 회원국들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차에 매겨온 10% 관세를 7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되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협정 발효 즉시에 없애게 됩니다.
예.
예, 또 일본 전자제품에 부과하는 14% 관세도 품목별로 대부분 즉시 철폐해서 판매가 크게 늘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 간에 서로 물건을 이제 사고 팔 때 이제 관세가 없어지도록 하는 협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오늘 최종적으로 타결된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연대협정은 내년에 양측의 내부 법률 정비 작업을 거쳐서 오는 2019년 공식 발효되는데요. 세계 무역의 37%, 국내 총 생산의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연대협정은 일본이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과 맺은 경제 자유화 협정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NHK 방송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오늘이었는데요. 잠정 예산안으로 연방의회가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걸 일단 막았군요.
네, 연방 상원과 하원이 어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235대 193, 상원에서는 81대 14로 통과됐는데요. 잠정 예산안의 시한이 오는 12월 22일까지였습니다.
예.
예, 이 잠정 예산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가 되는데요. 이로써 의회가 연방정부 폐쇄는 일단 막았습니다.
네, 이게 잠정 예산이기 때문에 2주 안에 정식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까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는 새 회계 연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잠정 예산안으로 버틴 거고요.
예,
예, 다시 잠정 예산안으로 2주의 시간을 번 겁니다.
네.
예, 2주 후에 정식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시 잠정 예산안을 짜서 시간을 벌든지 이것도 안 되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이른바 가부를 해서
그렇죠.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예산과 연관시킨 현안들이 꽤나 있어서 정식 예산 법안을 마련하는 데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안으로는 다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는 거죠?
예,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 쪽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민주당은 다카를 존속시키거나 대안을 마련해 불법 체류 청년들을 모두 구제하길 원하는데요.
예.
예, 이 다카 문제 해결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다짐해왔습니다.
예, 최근에 또 쟁점이었던 세제 개편안은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예산 법안은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하원이 아니라 상원인데요.
네.
예, 하원에는 없는데 상원에는 60표가 있어야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단순 과반수로 처리했지만
예.
예, 예산안은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의석이 52석이어서 쉽지가 않은 건데요. 때문에 세제 개편안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다카 문제 말고 중요한 항목이 바로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이 예산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라서 2018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 상한은 대략 5,490억 달러고요. 비국방 부문의 예산은 상한이 약 5,160억 달러인데요.
예.
예, 공화당 측은 그런데 이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길 원하고 있고요. 이런 공화당의 요구에 민주당 측은 국방 예산 증가에 맞춰서 비국방 부문의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예. 버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 지도부를 어제 만났습니까?
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이날 회동해서 예산안 통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평양, 양덕, 남포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3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5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5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고 해산과 삼지연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6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 영하 1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1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틸러슨 장관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미북 간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어 목적의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새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산 타격미사일 JSM과 F-15기에 탑재하는 미국산 JASSM입니다. JASSM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00km로 일본 니가타현에서 북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을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접근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각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군은 오늘 시위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33살의 무하마드 알마스리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나 팔레스타인 민간단체는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서도 24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사흘간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오늘도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만 적어도 30개 지역에서 시위가 보고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음을 권고할 것이라며 미래의 EU와 영국 관계 등에 대한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만났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인 정부군과 반군의 포로 교환 논의에서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내 폭력 사태의 근원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